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헤브론으로 가게 되지요. 헤브론에 가자마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몰려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을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워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년 반이라는 기간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습니다.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토랄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7년 반 동안 사울의 잔존에 있는 그 세력이 사울의 왕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고 마하나임의 정부를 세워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피치 못하는 분쟁과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의 왕가의 실제 파워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에요.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사울의 왕가의 실질적인 파워를 잡으며 사울에 남아있는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앞장세워 왕으로 세워 사울 왕가에 잔존한 그 세력을 규합해서 인본주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남유다의 왕이 된 그 왕국과 당연히 전투가 붙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의 왕가가 다시 인본주의 왕국으로 등장을 해서 다윗의 왕가를 공격을 할 때 결국은 인본주의의 이 왕국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인본주의를 날마다 순간마다 전부 뽑아버리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생각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승리를 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의 손길이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쓴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그리고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 등장을 하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관계예요.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엉클의 아들, 그리고 사춘간이 되는 거죠. 이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이 군장은 막강한 노련한 전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군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전략도 뛰어난 아주 전략가입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상황적으로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이 죽고 세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기업을 버리고 다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갑자기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사울의 막강한 이 군사령관이 일단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정복하면 안 되니까 그걸 제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투에 패전을 했으니까 거기에 남은 용사들을 빨리 규합을 해서 블레셋이 더 진군하고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되지요. 사울에게 3,000명 정예부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살았을 때 3,0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항상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혼신을 다했었어요. 근데 거기 3,000명 정예부대가 있잖아요. 근데 패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부는 다윗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남은 그 용사들을 아브넬이 군사령관이니까 막강한 용사가 파워가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블레셋 또 저지를 해야 되고, 갑자기 사울왕이 죽은 상태니까 무정부 상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 그 능력이 있거든요. 파워를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울 왕관을 패해버리고 사울 왕도 죽게 했고, 세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해서 사울의 왕조를 버린다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울의 왕조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권력 욕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다윗 왕가를 대적하는 사울의 왕가를 세웁니다. 이 픽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죠. 끊임없는 이 전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전투는 더욱더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문제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 전투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투에 승리를 하려면 내 머릿속에는 인본주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른 인본주의의 생각, 내 자아의 전투에 승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자원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역대상 9장 39절에 보면 사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죽고 네 번째 아들이 남아요.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다가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으로 바꿨어요. 에스바알, 여기 바알이라는 거는 주인 혹은 뭐 영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가 지독하게 들어오면서 이 바알이란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이스보셋. 보셋 그러면 부끄러운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이스보셋의 이름은 에스바알이니까 바알의 남자 이런 뜻인데, 근데 이스보셋,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아들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죠. 원래는 에스바알이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보셋이 여기에 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세상 말로 하면 줏대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딱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군장 아브넬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 손에 휘둘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름대로 부끄러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스보셋, 그러한 이 별명의 이름으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보셋처럼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 죽고 세 형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리고 왕가를 버린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해요. 아브넬이 컨트롤하고 휘둘르는 대로 명목상 왕으로 앞에 세워서 실제 파워는 아브넬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신복에게 살해를 당해서 끝납니다. 여기에 인본주의로 등장한 사울의 왕국은 부끄럽게 해서 점점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왕가는 오직 유다 지파만이에요. 지금은 7년만. 누가 봐도 사울의 왕가는 열 지파가 규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관점에서 세상 열방에서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으로 계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정통성이 있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열 지파에 좀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아브넬의 이 파워 속에.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다윗의 왕국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 왕이 먼저 되게 했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의 대적 인본주의, 마귀의 왕국을 상징하는 걸로 등장이 됩니다. 결국 거기는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왕국이 숫자도 적고 북 이스라엘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르는 지파는 열 지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고 결국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미약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고 남은 생애를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기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과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심각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군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 아브넬이 사울 왕에게 인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아브넬은 항상 사울 옆에 바디가드요 군사령관이라 다윗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왕궁 출입을 하며 사울 밑에 있었을 때 전 이스라엘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했더라. 블레셋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사울의 모든 신복도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사울 왕가의 영적인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울이 단창을 들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넬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5절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항상 아브넬이 군사령관이니까 사울 옆에 있지요. 너무나 이 상황을 잘 알고 다윗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안 죽였죠. 그랬을 때 사울이 일시적으로 엉엉 큰 소리로 울면서 키가 또 굉장히 커요. 최고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해서 또 하나님께서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왕 이 왕이 그렇게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쳤어야죠. 자기 군사들이 보는데 아브넬 군사령관이 듣는데 3천명 용사가 듣는데 거기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윗에게 그리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 후손들을 해하지 말아달라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 맹세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걸 아브넬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권력력, 명예력 또 자기 능력이 있거든요. 용사 중에 용사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전략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전 이스라엘을 빨리 규합해서 초창기부터 다윗에게 끌고 왔으면 얼마나 인생을 영화롭게 쓰임받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또 막강한 군장 요압에게 아브넬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 되어 통일왕국이 되기까지 그 밑에 사울 왕국의 리더들, 다윗 밑에 또한 신복들, 속정이 안 된 깨어지지 않냐고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데 상당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결국은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세를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큰 장애물이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특별히 다윗의 중요한 신복들, 친위대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 파워를 잡으려고 하고 명예욕과 권력, 자존심, 교만 이런 것으로 상당한 위기를 겪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신정정치,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원리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컨플릭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다윗과 같이 신본주의의 삶을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입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은 불신자를 또 상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자, 성숙한 자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아직 육적 크리스찬,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죠.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거기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 나라인데 그 안에 다윗의 왕국 그리고 사울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왕국이고 사울의 왕국은 교만, 명예요, 권력력, 인본주의의 통치를 받는, 배후에는 마귀의 컨트롤을 받는 바로 왕국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네파로 갈려져서 싸우고 다투고 붕괴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 성숙한 신령한 자와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안 돼서 꼭 불신자 같은 인본주의의 생각과 인본주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전부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신정정체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신정정치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책임을 져주셔요. 왜냐하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고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자원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여러분의 머리의 가치관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2절 3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자는 젖먹이에 비유하는 거예요. 어른은 밥을 먹잖아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은 받았는데 꼭 불신자처럼 생각과 가치관과 그 오피니언과 보는 견해와 모든 삶의 결정, 삶에 사는 스타일이 꼭 불신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라,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자라는 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구원은 받았는데 꼭 불신자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과 가치관 인본주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과 그리고 분쟁을 교회에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과 또 우리 신약시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전투는 끊임없이 전투하게 돼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물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이 압제에서 해방을 하고 번영을 주고 그러한 폴리티컬 피겨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거물 주러 왔나니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떻게 집안 식구가 웬수입니까? 이 뜻은 무엇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부부 사이에도 와이프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빛과 어둠에 사울의 왕국과 다윗 왕국 같은 전투가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같이 믿어도 한 파트너는 신령한 자인데 와이프나 남편은 젖병망 들고 다녀요. 보는 관점이 정반대예요. 전투가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건 집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니까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전투하듯 빛과 어둠의 전투가 필연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이 되려면 값을 치르면서 되는 거예요. 고난의 값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이 성숙한 남편이나 와이프가 눈물의 호소와 통곡의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도 그렇죠. 지금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 그대로 다 따르고 다 순종해 줍니까? 가치관이 벌써 달라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파괴하는 건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이드에 여기 다시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나누듯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컨플릭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가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직장, 비즈니스, 삶의 현장에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쏟아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쏟아부어주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인본주의, 내견에 내가 보이는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건 세상 이방 나라는 거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봐요. 열 지파가 지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아들이 됐잖아요. 왕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과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자원들이 쏟아져 부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를 축원합니다. 8절에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 사울의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지역이 나오죠. 길르앗, 아슬,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근데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스보셋이 왕으로 통치하다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한 5년은 아브넬이 이제 블레셋과의 이 공격도 제지를 해야 되고 무정부 상태처럼 된 거 아니에요. 왕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규합을 해야 되고. 사울이 살았을 때는 캐프론 시리가 기브아였죠. 근데 거기를 두고 마하나임으로 가요. 왜냐하면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유다 왕국만 다윗이 왕이죠. 그 전 전부 위는 이제 사울이 전 열 지파의 사람들을 전부 이제 모으고 규합을 하고 그리고 사울의 정예 부대들도 이제 다 모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블레셋을 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5년이 걸려요. 그리고 마하나임 여기 보이죠? 마하나임 요단 동편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 쪽은 블레셋의 영향력이 아직도 위험하니까 마하나임 요 기브아였는데 사울이 살았을 땐 예루살렘 위 기브아 보이죠? 기브온 밑에 기브아 그렇죠? 근데 마하나임으로 여기 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 동편 쪽이죠. 거기가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갓 문화세 반지파가 있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 지낸 것을 축복해주고 나도 리워드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쪽에 사울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걸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마하나임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로부터 보면 사울의 왕국과 이 다윗의 왕국에 전투가 붙어요. 왜 그랬냐면 아브넬이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마하나임에서 기브온 쪽으로 내려옵니다. 한 67마일이에요 이 기브온 쪽으로.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과 거기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에 있는 못을 중심으로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피치 못하게 두 왕국이 존재를 하니까 배후에서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전투가 붙는 거예요. 근데 전투가 붙게 되는데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부터 밑으로 열 지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아브넬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 관점에서는 열 지파를 규합을 했고, 그리고 세상 관점에서도 사울 왕가를 이은 이스보셋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을 가진 것 같아도 점점 패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인간적 세상 관점에 미약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13절에 서로 기본 물가를 중심으로 서로 양쪽에 이제 대치를 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오죠. 요압이 나올 땐 항상 수르야의 아들로 나와요.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주일날도 좀 성경 공부 좀 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 다윗의 엄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하고 결혼하기 전에 전남편 나하스에게 난 딸이에요. 그게 수르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의 엄마가 전남편이 죽은 후에 이새하고 결혼해서 이제 다윗하고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야하고 다윗은 이복 형제가 아니라 이부 형제라 그러죠. 아버지가 다른 형제. 근데 구약에는 전부 이복이에요. 원약 남자들이 그냥 여자들을 많이 거느려가지고 구약엔 다 줄줄이 줄줄이 다 이복 형제인데 수르야하고 다윗은 이부예요. 아버지가 다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압이 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일이 날 때는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의 아들이 계속 나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에요. 아주 용사예요. 아브넬처럼 둘 다 그냥 막상막하예요.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굉장한 큰 공로를 쓴 1등 공신이에요. 그러나 자기 개인 감정 교만, 다윗하고 생각이 안 맞을 때는 임의로 다윗을 거역하고 뒤에서 다 일을 해치워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다윗을 신전 왕국의 왕으로 세웠으면 순종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개인 감정을 가지고 교만과 권력욕으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아들 다윗이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이 철이 없어서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요압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압살롬의 난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받죠. 그런데 요압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요압이 다윗 옆에서 군사령관으로 전투를 너무 잘해요.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수르야의 세 아들들이 굉장히 공로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아사엘은 여기 일찍 죽게 돼요. 다윗 밑에 막강한 신복들이 교만과 권력욕과 자기 개인 감정과 다윗과 생각이 안 맞을 때 뒤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일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에 큰 위기가 오고 다윗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게 요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압이 나오죠.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아브넬처럼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서로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먼저 도전을 해요.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측에 사울 왕가의 12명 그리고 요압의 신복 12명 12명이 나와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 아브넬이 도전을 한 건 뭐냐면 니네 12명 유다 왕국의 대표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국 사울의 왕과 정통성을 이은 우리 대표들 12명이 나와서 싸워서 여기에 승패를 겨루자 이렇게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군장 요압이 자존심이 있는데 기도해보고 다윗한테 물어보고 하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둘이 막상막하에 파워가 있고 전력도 뛰어나고 교만하고 사울의 군장이 먼저 도전을 던졌는데 다윗의 군장 요압이 여러분 남자분들 어때요? 그러자 그러죠? 그렇게 하는 분은 아멘하지 말고 예스 그러세요. 그러죠? 아니 남자 자존심 있는데 아니, 뒤로 물러가요? 이거 군장들 그래? 그래서 12명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12명이 1대1로 양쪽이 다 칼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전쟁을 할 생각은 없었죠. 자기 동족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교만하게 우습게 본 거죠. 12명 나와 우리 12명 싸우자 자기네가 이길 줄 알았는데 둘이 완전히 다 칼에 찔려 박살이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헬갓 하수림 16절에 칼날의 밭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동족끼리 무모한 전쟁으로 칼에다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남자분들 어때요? 자기 그냥 용사들이 피 흘려 죽으면 양쪽이 눈이 뒤집어지죠? 안 그래요? 그냥 물러가요? 여기서 그냥 물러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성을 잃고 전투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보니까 그래서 일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하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둑에서 물이 조금 새다가 둑이 팍 터져버리는 것처럼 사고가 시작해서 실수로 사고 쳐서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맹렬하게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기 성경이 계속 뭘 기록하냐면 사울의 군대가 막강하고 열집하고 그런데 점점 패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국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이기게 하더라. 여러분 날마다 날이 갈수록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서 믿음이 더 우리가 커지면서 더 많은 문제를 겪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승리하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사엘이 나와요. 18절. 그것을 스루야의 세 아들, 계속 스루야가 붙죠.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야. 요압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막강한 용사고,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이고, 아비새도 다윗의 30인 용사의 첫 3인이 있고 둘째 3인의 헤드예요.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아비새는 평생 이 다윗 살아있는 동안 다윗 옆에서 싸움도 잘하고, 다들 스루야의 세 아들들이 다 용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아비새도 큰 공로를 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피곤해서 죽을 뻔했는데 아비새가 생명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공신들이에요. 근데 여기 아사엘이 나옵니다. 근데 아사엘이 여기서 죽게 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사엘이 죽는 이 사건 때문에 다윗 왕국에 큰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요압이 아브네를 살해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아사엘이 왜 죽게 된 날을 여기서 성경이 자세히 묘사를 해요. 아사엘의 발이 들로루 같이 빨라요. 들로루 같이 빠르다는 건 그 당시에는 막 전투를 해야 하니까 빨리 뛰어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충성되고 다윗의 친위대로 보좌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전투를 해야 되니까. 시대적 요구 속에 다윗 옆에 이 전투들을 잘해야 돼.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와의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와의 싸움에 승리를 하는 전부 친위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정예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먼저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자와의 싸움에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연약한 여종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정예 부대로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자와의 싸움에 승리를 하면 마귀의 전투는 백전백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친위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사엘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탤런트에 발이 굉장히 빠르고 너무 빨리,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민첩하고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를 오버에스티메이트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네를 막 죽여버려요. 딴 사람 눈에 안 보여. 이성을 잃고 아브넬을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여기에 권면을 해요.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걸 얘기해요. 나하고는 적수가 안 돼. 그러니까 딴 사람 쳐. 따라오지 마. 내가 만약에 네가 계속 따라오면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네 형을.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 요압, 뭐 아브넬 다 사울 밑에서 섬겼으니까. 19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발이 빠른 데다가 그냥 여러 가지 물론 이유에서죠. 자기 왕 다윗의 대적이고 사울과 아브넬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10년 이상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웠는데 이거는 반역 정부잖아요. 거기에 실제 뒤에 파워를 잡고 있는 게 아브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넬이 먼저 도전장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부하들, 용사들이 12명이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아브넬을 막 추격해서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자기의 명예욕도 있는 거죠. 자기의 공명심도 있는 거죠. 자기의 교만도 있는 거죠. 또 충성심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거 다 깨끗하게 solely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끗하고 표한 마음으로 온전한 말씀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밑에 막강한 친위대들인데 자기 속에 변화 안 된 교만, 욕심, 또 충성심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밍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고 아사랴야 너냐? 그러니까 아사랴 나다.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21절에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청년 하나를 잡고 그리고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아사엘이 권면을 안 듣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고 자기의 능력을 오버로 자기의 장점을 아브넬하고 둘이 붙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아사엘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얘기해요.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분명히 얘기하죠. 분명히 아브넬이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사엘이 이 아브넬의 입에서 나오는 권면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을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으로 그냥 꽂혀서 그가 물러가기로 시 23절에 거절함으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거기서 엎드려서 아사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서 창으로 찌른 게 아니에요. 워낙 빨리 뛰어오고 죽일 의도가 없이 창 뒤끝으로 막 뛰어오니까 이건 셀프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막 뛰어오니까 초이스가 없었던 거죠. 전력이 뛰어나고 군인이 싸움을 잘하니까 갑자기 딱 스탑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창 뒤를 내밀어서 그냥 찔려주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아브넬이 안 죽이려고 그랬고 아사엘의 죽음은 자기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너무 의지해서 교만과 자기 고집과 또 충성심도 있었죠. 여러 가지가 어우러졌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밍글대가 어우러진 걸 좀 정리해보고 검사를 해봐야 돼요. 속에 뭐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다 정리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내려야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 뽑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나와요. 입으로 행동으로 나와서 그게 나와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적은 사건이 큰 다윗의 왕국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항상 하나님 앞에 검토해서 빨리 자아를 정복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1등 공신이 되는 것이에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쪽 차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이제 아브넬이 이게 지금 밀리니까 그 다음에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 근데 아브넬의 캐릭터가 나와요.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니 형제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너 언제 전쟁을 끝칠 거냐 아니 자기가 먼저 도전장 던져가지고 자기가 원인 적응했는데 요압에게 덮어씌우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캐릭터가 나와요. 결국은 또 요압의 손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큰 위기가 오게 돼요. 다윗이 오해를 받아요. 밑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다윗이 그런 줄 알고 다 다윗이 시켜서 그런 줄 알고 완전히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다음에 받아서 또 요압이 아브넬과 요압은 뭐 막상막하 쌍벽을 이루는 용산에다가 전략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어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압도 거기서 자존심 버리고 이게 전투를 붙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욕과 교만 그리고 다윗의 군장이잖아요. 서로의 자존심 교만 맞부딪히면서 큰 여기 전투가 또 아사엘이 죽는 사건이 다윗 왕국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버려요. 그 요압이 나팔을 불어 휴전을 선포하고 각기 돌아가는데 30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 중에는 아사엘과 19명이 죽었는데 31절에 보면 아브넬에 속한 자는 360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교만, 자존심 이러면서 전투를 했지만 서로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의 신하들도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붙들고 계시고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적이 360명이 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이 무리들이 가면 갈수록 패망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구약에 있었던 전투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과연 나는 누군가? 다윗인 분 아멘하길 바랍니다. 아브넬인 분, 아니면 요압, 아니면 아사엘, 아니면 이스보셋.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과연 나는 누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는 누군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넬은 지금 자신이 패망의 길을 가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요압도 다윗 옆에서 1등 공신으로 많은 일을 하고 전쟁에 앞장서서 다윗의 왕국을 대적을 물리치고 확장하는데 많은 공로를 세웁니다. 아비새와 더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윗의 정권에 너무 위기를 불러일으킨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개인 감정으로 교만으로 다윗의 말도 안 듣고 다윗 등 뒤에서 말도 안 하고 살해를 하고 아마사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때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즉결 심판이 오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오래도 참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기 아사엘은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자기의 발빠르고 민첩한 그걸 믿고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또한 명예욕도 있었죠. 아브넬 군장을 죽여버리면 거기서 사울의 정권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아사엘이 만약에 역대상 11장 26절에 보면 아사엘도 큰 용사더라. 30인 용사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 교만과 고집으로 이성을 잃고 막 아브넬을 추격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다윗 옆에 1등 공신으로 큰 일을 하고 쓰임받을 자였는데 스스로 자기의 잘못과 교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그냥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과연 가정에서 나는 누군가? 이스보셋인가?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그냥 충동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심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살해돼 죽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부끄러운 사람.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어떤 인물인가? 어떠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인격을 갖고 어떠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과연 내 안에는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정의 부대는 나가서 전투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해요.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아를 넉넉히 이기는 다윗처럼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본주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 가는 날까지 멋있게 쓰임을 받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자아를 이기고 인본주의를 내 마음속에서 다 몰아내고 여기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아사엘처럼 이스보셋처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순수하지 않은 마음들이 다 그냥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름만이 하면서 사고를 치고 하나님 나라에 큰 데미지를 많이 자꾸 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항상 시와 참여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해나 이래나 우리 입에서 말 한마디 딱 잘못 나오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요. 입조심하라고. 근데 입조심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스려져야 입술은 제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나 이래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기로 힘쓸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7년만 오직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사울의 왕과는 열지파 막강해요. 아브넬도 있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왕관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미약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 전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왕으로 세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미약하고 불리하고 그리고 연약한 것 같아도 오늘 이후로부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장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땅에서 땅의 일만 하다 끝나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새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아브넬을 뽑아야 되고 내 안에 요압을 뽑아야 되고 내 안에 어떤 때는 이스보셋을 뽑아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아사엘처럼 고집이 있어요. 어떤 때 왔다 갔다 줏대가 없다가 어떤 때 또 고집이 나타나. 그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싱글 마인드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헌신함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고 소망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